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하를 전체 꿰뚫는 말씀은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높여주시는지 우리 확인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었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고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것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한다.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한다. 다윗이 지금 피난을 떠나고 있는데 그 함께하는 사람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있는 것은 참 당연한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동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인 경우도 참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한 사람과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그 다윗의 동행인 중에 그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해서 그 가드 사람 6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망해가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은 틀림없이 블레셋 망명 시절에부터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따라가도 되겠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때가 그 고백한 게 그 룻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는지 참 신비합니다. 비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 예, 다윗이 그 사람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환궁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때를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저는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그 가드 사람 특히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 뭐 이때가 후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을 따른다면 그 사람 따라가면 뭔가 얻는 게 많아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눈에 보이는 따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피난살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는 시편 3편을 썼습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면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을 삼고 그러면 설령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시편 18편 1절, 2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시편 18편 다시 암송하니까 새롭죠. 예, 새롭습니다. 예, 그 다윗이 지금 걷는 길처럼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다윗은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 예, 예전에도 눈을 강조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3번 24절에서 29절 예, 은약궤 제자리에 예, 제가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번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다도 올라와서 그의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예, 하나님의 언약궤, 예, 또 하나님의 궤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 궤는 처음에는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의 증거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주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나님 이름을 넣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증거궤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고 여호수아 4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지금 다윗 왕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 왕이 승리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갖고 왔을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예, 메고 왔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우리 6장에 있었던 그 웃사 사건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언약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 웃사와 아효가 좀 폼나게 옮기려고 하다가 그 언약궤를 새술에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싣고 그 소를 몰고 오려고 하다가 그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걸 붙잡았다가 예,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고 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그냥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비아달이 올려드려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그 NIV 영어 성경은 그 아비아달이 올려드려, 예, 아비아달이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B번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예, 다윗은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의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면 돌아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언약궤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돌아온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간절해졌는데 그러고 또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40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동안도 언약궤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간 지 약 적어도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그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옮겼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가 그 집에 왜 있게 되었는지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처음에 지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무턱대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의 사실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읊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한 수십 구절을 읊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부흥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 많은 성경을 읊음의 설교를 해도 저렇게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읊는다고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구절을 거의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으로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존중함이 없다면 언약궤를 아무리 가져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자리에 있는 곳에 지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3번,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라고 고백했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그 주가 로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입니다. You are the Christ. 예. 그래서 여기 종이 여기 사오니도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 그냥 문자 그대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예, 그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입니다. 예,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도 있죠.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설령 그 압살롬에게 패해서 환궁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25절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표현과 또 26절에 손이 여기시는 대로는 그 원문에 보면 다 눈,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뭐 팔, 다리, 신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그 지체를 빌려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편팔, 뭐 출애굽기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편팔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느헤미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뭐 나를 도우사 그렇게 또 표현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날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고요. 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판단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손이 여기시는 대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100%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디번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아들 아히마스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반문하며 말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예,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예,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는 풀어서 너는 주목하여 보지 않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로 번역을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촉구하는 말이고 주목하여 보다로 번역을 하면 그 성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든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28절에 있는 그 광야 나루터는 그 요단강에서 그 이제 그 끝자락에 가면 그 염해가 있게 되는데 그 각이 약간 직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왕궁의 사정을 보고받고 행로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그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또는 너는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느냐는 다윗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머무르다는 단기 거주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장기 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사독과 아비아달도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을 제가 언약궤 제자리에라고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던 이유는 그 시인과 촌장의 그 노래 풍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래 딱 세 줄짜리 시거든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예,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직장인은 직장 일터에 있어야 되고요. 주부는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리, 제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4번 30절에서 37절은 상행선과 하행선인데요. 이게 또 갑자기 그 차표 한 장이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그 뭐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중에서 그 보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 대목이 있는데 제가 상행선 하행선이라고 붙인 것은 일단 상행선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행선을 세상을 향한 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이 두 길을 걷는 사람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인데 누가 상행선을 탔는지 누가 하행선을 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다윗이 감람산 길로 피난길에 오를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실로암이 있는 그 아래쪽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혹시 과거에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그 떠올려 보시면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 그 있습니다. 갑은 예,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예, 머리를 가리고의 문자적인 뜻은 머리를 덮은 채입니다. 이 머리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덮었을 수도 있고 또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말이 그 암논의 집에서 예, 그 일을 겪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머리가 다 풀어헤쳐지고 이제 머리를 숨멸인 채 이렇게 손을 올리고서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슬프기도 하겠지만 지금 몹시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만약 그 일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토록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합은 예,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종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곳은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출애굽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맨발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혼자서 엎드렸던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를 그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종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신을 신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종들에게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입니다.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던 것은 아마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참회였을 것이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 금방 말씀대로 드린 대로 신을 벗는 것은 종됨의 표현인데 그렇다고 한 나라의 왕이 신을 벗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핑계를 대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덜 피해봤거든요. 답은 예, 다윗은 그 감람산을 울며 올라갔습니다. 예, 울다가 그 히브리 말로 박한데 이것은 뭐 슬픔, 기쁨, 회개, 죽음 이 뭐 여러 상황에서 그 우는 행위인데 이 박하라고 하는 단어의 큰 특징은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눈물은 그 왕의 아들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 하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울 수 있는데요. 예, 바른 눈물이 어떤 현재 상황을 수용하게 해주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보인 첫 반응이 술 동안 우는 거였습니다. 술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울음이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우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잘 못 봤다고 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못 봤지만 다음에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은 잘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보지 못했는데도 희죽희죽 웃으며 나왔다. 그 아이는 다음에 다시 잘 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또 그 과정이 그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지만 만약 매일 울기만 한다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 울 때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울음을 그쳐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기가 있는 또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B번 어떤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중에는 누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아히도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앞부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 예, 고문이자 참모였는데 압살롬의 모반에 동참했습니다. 그 아히도벨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그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라고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로 인해 압살롬의 역모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좀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아히도벨이 우리아의 할아버지였다면 충분히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라면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결혼이 대부분 정략적이지 않았습니까? 손녀 바세바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지금 세자로 책봉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선다? 이런 생각도 아무튼 들었습니다. 차라리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이해가 더 빨리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3번,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킨 것보다 그 곁에 있는 아히도벨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이 더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그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카운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고, 조언, 의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1의 책사였을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최고 통수권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곁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예, 그것이 굉장히 선한 것이든 또 반대편으로 악한 것이든지 간에 무튼 큰 일을 이루거나 큰 일을 저지른 사람 곁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뭐 그 제일 그 뛰어난 책사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유비의 제갈량일 것입니다. 또 그 지난 밀레니엄에 그 1000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1999년까지 중에서 제일 그 최악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인데 히틀러 혼자서 그 짓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곁에는 그 하인리히 힘러? 예, 그 사람이 홀로코스트 집행자였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괴링, 그 괴시타포 창설자였고요. 그리고 요제프 게벨스, 선전의 달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당을 벌인 것입니다. 그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그 본 드라마 중에 그 태조 왕건 지금도 기억이 여러 갓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후백제의 그 왕이었던 견헌 곁에 그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그 드라마에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분이 굉장히 총명하고 그분의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후백제가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도 들었습니다. 예, 그 조선을 시작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도전 있었고요. 예, 수양 대군에게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선정이든 악정이든 최고 통수권자 주변에는 그에 견줄 만한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히도벨이 이 가살론 곁에 있는데 아히도벨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인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 대 다윗과 후세 중에서 예, 지금 하나님께서 예, 다윗과 지금 후세의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과 후세 중에서 그 당시로 보면 누가 줄을 잘 선 것 같습니까? 예. 아히도벨은 지금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제 왕위에 등극한 사람의 책사입니다. 후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의 소위 책사입니다. 예, 당시로는 예, 아히도벨이 훨씬 더 상행선을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상행선을 탔다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은 하행선을 타고 있었고 하행선을 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후세가 상행선을 탔습니다.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만 그렇게 그들이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시대와 지금은 3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록 예,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더 바른 선택을 한 걸로. 예, 후세의 그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더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후세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예,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룩턱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예, 그 제가 그 다간지에는 다윗이 피난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그 피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그 무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지금 후세가 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후세 다윗은 후세를 보고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2번 동행하기 원하는 후세에게 다윗은 누가 된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압살롬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하라고 했습니까? 33절 34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예, 돌아가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후세가 다윗과 함께하면 그 후세가 다윗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지만 실제는 사실 그를 배려하는 것이죠. 예, 나 따라와 봐야 도움 될 거 없다고. 예. 다윗은 후세가 내가 왕의 종입니다를 반복하게 말하게 해서 그의 사람이 된 것처럼 믿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34절에서 전에는 이제는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죠. 예. 다윗은 후세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밀정이 되어달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쉽지만 쉬울 수 있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후세는 이 일에 하게 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발각되면 죽는 것이거든요. F번 다윗은 후세에게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누구에게 알려서 그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했습니까? 35절 36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하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는 그 모든 말과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은 그 곧 사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의 역할은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다윗이 그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그 잇대를 비롯한 그 뭐 그 블레셋 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훌륭하죠. 그 다윗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이 후세와 사독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맡은 역할도 다르고 섬기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 보기에 큰 일이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고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계속 보게 되실 것입니다. G번 37절에서 반복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예, 들어가다입니다. 예,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친구는 예, 문자 그대로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관계이기도 하고요. 일을 항상 의논하는 측근을 뜻합니다. 예. 그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 그 지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후세이지만 실제는 다윗이 들어가는 것과 뭐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예루살렘 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으로 한쪽으로는 후세가 들어갑니다. 한쪽으로는 그 압살롬이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 두 사람을 한 카메라가 같이 클로즈업을 쭉 합니다. 굉장히 결의에 찬 표정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처럼 그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주도하는 인간의 길과, 예, 아까 말 표현을 하면 하행선이죠. 예, 다윗과 후세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딱 부딪히는, 예,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예,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앞번 왕이었던 사울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죠. 예,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기념비 세웠고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예, 사울은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예, 다윗은 왕이었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예, 우리 대부분은 자기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데,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냐 아니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잖아요.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가드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예, 그 이때가 그 다윗의 뒤를 이렇게 밀어준다면, 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곁에서 동행하는 것 같고요. 후세는 앞에서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또 뒤에 가면, 예, 또 다윗의 큰 지지자 나오죠. 그 나이 든 거부 바르실레가 나오고요. 또 뭐 요압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포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윗을 지키고 또 다윗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었습니다. 예, 또 그 바벨론 왕궁에는, 예, 다니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 당하는 그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고, 예, 바르게 지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서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죠. 일방적일 수는 없죠. 나는 언제나, 예, 그런 사람의 도움만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닌 거죠.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한다.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한다. 우리 새신자반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고 거기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습니다. 또 후세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열은 없습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다윗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그 두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족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번갈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공통점은요. 그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처음 만났는데 나 당신 지지합니다. 나 당신 반대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언제나 신실해야 하고 반듯하게 대해야 하고 조심해서 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4번 다윗의 과거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았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청지기 직분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또 다윗의 그 우리아 장군에 대한 살인 교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만 하면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번 다윗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음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음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놓게 할 수 있었고, 예,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목적 삼고 살면 그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예,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포도원에 바른 농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처럼 완악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다는 것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분노를 멀리하는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샘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거 우리 2008년도 미래와 희망일 때 우리 표 구절이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다윗이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메어 가지고 온 은약궤를 본래 자리로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든다고 또 뭔가를 움켜쥐고 싶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받고 다스림 받으며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피난길은 인간적으로 참 고통스럽고 서글프며 참담함의 길이었지만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드 사람 잇대와 또 가드 사람들,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후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특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퉁이마다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이가 더욱더 들어갈수록 주연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빛내게 하는 조연의 삶을 살게 하실지라도 그 삶을 기꺼이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며 순종해야 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포도원 농부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